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 시편 기자가 찬양으로 하신 말씀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들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의심이 생긴 게 없습니까? 의심이 생긴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128편 1절에서 6절입니까? 예. 이건 시편 1편입니다. 1편.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여기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받으며 네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이제 12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강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평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정에 풍성함이 있다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받아서 복이 있는 것도 그 복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평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우리가 풍성한 만큼 우리가 사용할 만큼 넘치는 만큼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살면서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원하면 여러분은 매 순간 불평과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128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1편도 있지만은 개인이 받는 복도 있습니다. 1절에 2절은 개인이 받는 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지낸 자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을 받아. 그건 개인이에요. 각자 우리 가족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개인이. 그 다음에 2절, 3절, 4절은 가정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의 복은 3,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5, 6절은 시온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라고는 오늘날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에서는 시온,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래서 오순절날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절기는 지키는데,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모이지 않았다면 그런 삶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였으니까는 그러한 삶을 주시니 베드로 같은 사람, 어부였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지혜를 얻고 삶의 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되는 것을 우리 복이라고 합니다. 경유하라는 말은 무서워 떠는 것이 경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어로는 fear라고 되어 있어요. fear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두려워하다 하는 건데, 왜 두려워하다고 했느냐면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완악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적과 기사를 주시는데, 3일도 못 되면은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원망한다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냥 즉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모세가 인도자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향도를 가지고 전부 나오라. 향도를 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250명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꺼지고 그마한테 전부 들어갔다고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요, 여호와 법궤가 브레셋에게 뺏겼다가 다시 찾아왔는데, 그 여호와의 법궤를 보려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법궤를 보는 동안에 어떻게 되었어요? 5만 70명이나 죽어버렸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은 두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하는 것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빛과 어둠으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이 없어진다고요. 우리, 어둠이라고는 우리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 그건 하나님이 두려운 거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는 70번씩이라도 7번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뭐,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정말 감싸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라는 말은 무서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지하는 마음인 신앙적인 태도라고요. 그러니까 전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경유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그런 것의 의미는 과연 어떤일까요? 존경과 공감의 일입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공감의 일이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과 순종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은, 순종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요사에 와서는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니까 이제는 각 교회에서도 우리 넥타이 매지 말자, 이제 반팔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 부흥된 교회들은 그냥 사스만 입고 티셔츠만 입고 나와서 가르치고 그런다고요. 무슨 이게 중요하느냐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고 한다고는 것은, 세상에서도 대통령을 만나려면 옷을 정장하고 심지어는 구두, 넥타이까지 다 지시를 해서 그대로 해서 하고 가서 대통령을 만난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슬리퍼를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라고요. 그건 마음이 돼서가 아니에요. 정말 일요일을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데 목욕 재개하고 나와야 된다고요. 목욕 재개하는 것은 옛날 얘기지만은, 우리 샤우라우라도 정말 머리도 한번 다시 감고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득이에요. 다른 사람 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고 주님 나갑니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이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두렵고 순종하는 마음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그런 거.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 있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지옥불에 던져주는 거. 지옥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게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하는 지옥이라고요. 그럼 어떤 거예요? 죽도록 고통당하는 거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이태원 전도자님이 뉴욕에 전도를 하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년 동안을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 나았다고 했는데 아니 계속 아팠대요. 폐가 아팠대요. 다 의사도 병 암이 다 없어졌다 했는데 폐가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암이 2cm 정도 커졌다는 거예요. 다시 배 밑에가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한 3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다시 옛날에 치료받던 그 항암 치료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번 받고 나니까 배가 싹 아픈 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아픈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다. 정말 지금 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고 전화를 왔어요. 바로 그거거든요.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위해서 죽도록 노력했으니까, 일했으니까 하루라도 주님께 정말 충성하는 하루가 되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래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이거든. 이 땅에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은 마음의 천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요. 그건 그것으로서 힘들지만은 그런 내 마음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어떤 천국? 하나님, 내가 잘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하다 보니까는 비교되고 원망되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려놓고 나면은 내 마음은 그 마음에서 또는 형제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내가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면 이게 마음의 천국이라고요. 마음의 천국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천국에 그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라고. 이게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그게 바로 교회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용광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중에 떠주니 어느 사람들은 교회에 가방을 놓고 다니는데 가방 놓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별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아질 때 그분들이 그냥 있으면 안 돼. 그냥 있으면 이제 너무나 좋은 것만 있으면 오래되면 그게 썩어져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뭐예요? 이게 뭐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아침이면 되면은 먹을 걸 주었다고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사람들이요, 아침에 나가면 한 오멜씩 가서 따는 거예요. 마치 가시 같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하면은 떡을 만들면 달기도 하고 맛도 있답니다. 그런 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따도 적겠다나 먹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많이 딴 자나 적게 딴 자나 그들을 봐주게 먹는 거에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하루 먹는 만큼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건 어떻게 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얻으면 돼. 어디 갔어요? 광야에서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밤사이에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 그랬습니까? 토요일 날은 나가지 말랍니다.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니까 나가지 말라. 금요일 날에 부만큼 따라. 아니, 옛날, 처음에는, 아니, 한 번만큼만 따면 됐는데, 내일 먹을까지 따도, 아니, 볶고, 뭐, 썩지 않게 만들어 주셨대. 어느 사람은 그걸 따가지고 놔두니까, 그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는 하면 벌레가 났는데, 하나님이 하라고는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니까는, 그 다음날, 토요일 날도 안 나가서도 먹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수 있는 건강 첫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혜 주시고요. 또 하는 일마다 그 일들이 실패하지 않고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면서 살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셋째는 신뢰와 의지라고 그랬어요. 경유한다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트러스트하는 거, 신뢰하는 거,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들한테 의지하는 것 똑같아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 12살인가 되는 애가, 옛날에는 완행열차잖아요. 가서 딱 서게 되면은, 기차가 서게 되면은 얘가 내리더래요.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발하면 또 타고, 또그 다음에 정거장에 가면 또 내렸다가 또 타고.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었대. 얘, 너왜 밖에 그렇게, 응? 정류장마다 내리느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 기차 기관수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려고 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운전하고 간다고, 자기 아버지가. 그런다고 아주 정거장에 쉴 때마다 내리드려요. 마치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만 하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는 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원을 주셔. 지혜의 근원.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지혜. 우리 잠언서 3장이나 24장에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에 펴시고, 그다음에 뭐 세우시고, 명철로 뭐 든든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식으로 방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하고요, 잠언서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에 대해서는 지혜를 주신다고요. 기록에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지식이라고 그랬네요. 지식입니다. 올바른 판단과 깨달음을 얻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잘 판단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는 거라고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거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 거저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했는데 우리가 보수를 받는 것, 일의 가치이지만은 사실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일을 죽도록 했는데 안 주면 어때요? 이 핑계 저 핑계 안 주면은 그거 힘들거든요. 근데 거저 주시는 거, 줄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들을 열어 주신다고요. 세 번째는 삶의 기준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옳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나님이 경외할 때 주시는.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첫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주권자예요. 주권자는요, 우리 뭐라 어소리티를 가졌다고 그러죠. 완전히 모든 권한을 가졌어요. 그것이 뭐예요? 첫째 날 빛을 주시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갈래시고, 셋째 날 땅에는 뭐 없애고 거기 식물을 주시고, 넷째 날 해달 별들 주시고, 다섯째 날 바다에 하는 거, 여섯째 날뭐 이렇게 육지에 짐승을 주시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에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 모형처럼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모습처럼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천지를 다 맡겨주었어요. 그러면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려고 그렇게 되라고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요, 바로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최고의 권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통치하십니다. 우리 성경책에서 가르침을 강조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 성경에 보면은요, 아팠어요. 그런데 의원을 찾아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첫째, 우리가 골치가 아파도 뭘 해도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기 때문에 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병원에 가고 하는 거, 그렇게 순서가 먼저 첫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둘째는 더 깊은 믿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깊은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만들어주시는 그 비결이 있어요.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심 하는 분이 바로 성경 말씀이요. 곧 그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지혜는 서로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진리의 지혜를 얻거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진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을 간절히 구하면 지혜를 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영생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요. 그분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감추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지혜를 구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요.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명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니까요. 지식과 지혜는 모두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셋째는 영적인 평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평안이요. 지혜를 얻을 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시는 평강과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거예요? 많이 주면 기쁜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그것이 도둑을 맞다거나 어제 10시 반쯤에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어제는 조금 오늘 일이기 때문에 일찍 잠을 자야 되겠다고 해서 9시에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차를 샀습니다. 이제 보험을 들기는 들었지만은 내가 보험이 확실히 들었는지 안 들이 의심이 돼.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장기웅 장로님이 아들이 차를 샀어요. 사서 집에다가 박혀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타이어 네 쪽을 전부 다 빼가 버렸어. 그 세계 번쩍 들더라고요. 지금 보험도 확실치가 않은데 이 차 여기다 놔가지고는 어떻게 하지? 딴 데는 그런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번 문 열고 잠자기 전에 보고 아 괜찮구나.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고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뭐 한 점입니까? 문을 열고 차가 있나 없나 봤습니다. 세라는 그건 몰라요. 지금 제 마음이 그랬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 영적인 평안과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없어지거나 빼앗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 그러나 우리 세상적인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빼앗을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키고 나가는 거거든요. 어떤 거? 정의와 우리 하나님의 말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영적인 평안은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서부터 내면의 평강을 얻는 것이 평강입니다. 고난과 두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내가 분명히 이 고통과 이 힘든 과정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하는 것이 잠언서 2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7전 8기의 능력이라고요. 그건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곤조라고요. 곤조. 그러한 아주 능력인 겁니다. 영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마음의 뿔을 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정말 평안, 영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하는 그것은 바로 그게 그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는 삶의 방향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요, 의지하게 되면, 경유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했어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믿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로마서 14장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한 평강입니까? 그 복을, 삶의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러?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자라서 과일을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 삶이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손에 잊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게 되면은 지금 저는 시편을 1년이면은 시편을 12번씩을 읽습니다. 매년 그렇게 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시편과 잠언을 꼭 그렇게 읽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그게 꼭 읽어요. 그렇게 읽는데 그냥 읽으니까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도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데 시편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못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시편 긴 것을 다 아시고 저렇게 하실까 했더니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깨닫는 거라고요. 소리내서 귀로 듣고 다시 한번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오늘 아침 읽은 말씀을 갖고 오늘 하루 삶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믿어지는 그러한 기도회가 저녁 시간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쫄을 찢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는 행위요,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음성 들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디서 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죠?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소리 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미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었다고 생각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 내가 읽은 거지. 하나님이 언제 말씀했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그 귀가 열리고요.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권을 가지고 계시는 어썸한 하나님. 어썸은 뭐 사람에게만 쓰고 하나님은 어소리티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요, 마음의 표현이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바로 기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40%의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염려한답니다. 그 다음에 30%는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지나간 것, 그것을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4%, 4%, 뭐 이렇게 나눕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은 4%래요. 4%. 정말 할수 없는 것. 그것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 사람에게 구하면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준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 군대를 가서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가서 정말 진멸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임금이니까 임금은 살려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아니 우리에게 이처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좋은 짐승들을 우리가 살려가지고 갑시다. 왜? 그걸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립시다. 근데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답니다. 너희가 다 죽여도 그건 내 거야. 죽여도 내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죽여도 하나님 거. 근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면 어떻게 충성하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수 있는 적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적은 일. 그 충성하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순종한 삶은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읽기 싫으면 읽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러면 그냥 묵상하면 내가 듣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리 내라고요. 내서 거둬내면서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지는 순종,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자존심. 우리가 생활할 때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저 같은 애는 무지무지 자존심이 강한 자입니다. 정말 그 자존심 지금까지도 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주 끝없이 욕심도 많고 자존심도 많고 그래서 다른 집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른 분들은 다 세라네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세라 어머니가 정말 손이 커가지고 신학생들 밥을 잘 주었거든요. 먹을 것만 있으면 신학생들을 다 불러다가 밥을 먹였어요. 근데 부득불 나만 거기 안 갔어요. 왜? 그러니까 바보죠. 바보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밥 먹을 거예요. 구태. 정말 힘든데, 만드는데 힘든데 가. 하고 안 갔어요. 그래서 결혼했답니다. 안 가서, 자기 집이 사지 않아서. 세라가 여저 결혼한 거, 그 집에 안 갔더니 결혼했대요. 정말 그렇게 자존심 있는 놈이에요. 그런데는 놈이지. 그런데 정말 살다가 살다가 주님을 믿으려고 신용을 내다가, 그 다음에 가르치려고 신용을 내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붙잡힌 바 되어서. 제가 미국 올 때도 그랬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정말 쌀 한 덧박 가지고 한 달 동안 먹은 사람이 목사였답니다. 옛날에는요. 그런데 저 같은 얘는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주셔서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되는 거였어요. 계속 가르치면 된 거고요. 그러니까는 감사가 그만큼밖에 없어. 우리가 하면은 나누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게 된 것도 그 의회에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정말 삶의 기쁨을 주시고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지금까지 1972년부터 지금까지 한 길만 좀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시는 걸 저는 확신히 믿고 지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겸손과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항상 이건 뭐 겸손은 어디에서나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태도, 겸손은 성숙의 징표랍니다. 인격적인 성장이랍니다. 중요성,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의 증진이래요. 겸손이.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좀 부족하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불평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좀 부족했구나 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면은 겸손해진다고요. 쌀이 열매를 맺으면은 숙여지듯이 우리가 성숙해지면은 우리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활 전반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해나가면은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어서 항상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전도서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을 몇 가지만 들고는 끝마치려고 합니다. 첫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어떻게 물어야 돼요? 일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뭔지 아려는 것이 묻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와 묵상을 함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와 순종을 실천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마음, 신앙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걸로 믿는 바울처럼요. 약속한 일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바울을 붙잡아줘서 약속했어요. 그대로 믿는 거, 이루실 걸로 믿는 거, 그것을 로마서 4장 21절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폭풍 속에서 지금 가면서 바울은 그 선원들에게 거기 모든 백부장에게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기장의 기자는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는요, 영적인 것 포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는 그것은 세상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할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복을 받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할 때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왜요? 요한복음 15장에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요. 오늘 지금 영어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포도나무 가지에 있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매 있지 않으면은 잘려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달려 있으면, 주님 안에 매달려 있으면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으면은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야, 네가 내 마음에 드는구나.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게 한 말씀처럼 네가 내 마음에 들어. 네가 세상적으로는 죄를 많이 졌어. 그러지만은 죄를 졌는데도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처럼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없어요. 죄 많이 지은 사람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음에 든대요. 왜?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거든. 먼저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하던 짓을 마지막에 늙어서는 멈췄다고요. 살아갈 때는 부인 넷을 두고 살았지만은 마지막 죽을 때는 하나를 더 주었는데도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린다고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만 되어 보세요. 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기독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제자 훈련이 중요한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의 계획을 세우고 하는 교회는 적습니다. 하는 신문이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제자화를 하는 중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만들지 못하고, 만들어서 내보냈다고는 믿지만은 그건 자기의 자존심, 참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서 전도하고 하는 것이 되어 있나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유할 때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조목조목을 오늘 바라보면서 정말 회개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할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주신 걸 믿고 오직 위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희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에 열중할 수 있는, 전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